보통 우리가 그 실리콘밸리의 거물, 특히 요즘 세상을 막 뒤바꾸고 있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업의 창업자라고 하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려지는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차고에 틀어박혀서 밤새 코딩을 하고 막 모니터 불빛 아래에 피자 상자가 널려 있는 그런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긴 합니다.
네, 맞아요. 닷컴 붐이나 앱 개발 열풍 속에서 어떻게든 맘들보다 일찍 코드를 짜서 세상을 좀 놀라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백만장자가 되려고 눈을 반짝이는 그런 10대 천재들의 모습이잖아요.
아주 익숙한 클리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인물,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 그 클로드를 만든 사람의 기원에는 놀랍게도 컴퓨터나 벤처 자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전혀 안 나오죠.
대신에 밤하늘의 별과 우주의 방정식, 그리고 아주 순수한 형태의 기초 물리학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가장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배움을 즐기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지적 탐험의 주인공은 현재 전 세계 AI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엔스로픽의 최고 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입니다.
네, 흥미로운 인물이죠.
네.
이번 시간은 그 김경진 변호사가 저술한 책 다리오 아모데이 엔스로픽 클로드의 제1장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안내해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룰 김경진 변호사의 저서 내용 중에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이나 훗날 미 국방부와의 갈등 같은 다소 무게감 있는 정치적, 외교적 사안들이 등장을 해요.
네, 책에 그런 내용이 꽤 있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여기서 좌파든 우파든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저희의 유일한 목적은 원자료에 담긴 이 흥미로운 인물의 궤적, 그리고 사유의 흐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뿐이거든요.
네, 오직 책의 내용에만 충실할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이 최첨단 AI의 설계자가 왜 정작 기술 붐이 막 휩쓸던 시절에는 컴퓨터가 아닌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그 1983년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다리오 아모데의 유년 시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를 먼저 꼭 들여다봐야 합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비가 나오거든요.
어떤 대비인가요?
아버지 리카르도 아모데이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출신의 가죽장인이었습니다.
네, 가죽장인이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서요.
네, 진짜 가죽장인이요. 한 장의 가죽을 오랜 시간 가만히 들여다보고 정교하게 자르고 또 손수 꿰매는 철저하게 물리적인 노동이자 예술을 하던 분이죠.
와, 엄청 아날로그적이네요.
반면에 어머니 엘레나 앵겔은 시카고 출신의 유대계 미국인이었는데요. 도서관을 짓고 고치는 일을 관리하는 서서이자 행정가였습니다.
아, 약간 얼핏 들으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분들 같네요.
그렇죠.
한 분은 철저히 그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가죽을 다루고, 다른 한 분은 무형의 지식과 텍스트를 다루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니까요.
네, 겉보기엔 결이 완전 달라 보이죠. 하지만 저자는 이두 사람에게 아주 깊은 그 공통의 철학이 있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공통의 철학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구체적인 가치를 보탠다는 굳건한 신념입니다.
아, 손으로 직접 가치를 만든다.
네, 그 결과물이 물리적인 지갑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읽는 도서관이든 간에 본질은 결국 같았다는 거죠. 다리오는 바로 이런 환경, 즉땀 흘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진짜 좀 궁금한 건 그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1990년대 후반의 샌프란시스코 풍경이에요.
아, 그때 엄청났죠?
그때 샌프란시스코는 그야말로 닷컴 붐의 완전 심장부였잖아요. 동네 또래 아이들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종교에 푹 빠져서 너도 나도 웹사이트를 만들고 막 코드를 짜고 있었을 텐데, 다리오는 거기에 단 1mm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요.
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마치 할리우드 한복판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나는 영화엔 전혀 관심 없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하, 네. 그 할리우드 비유가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주네요.
대체 왜 하필 코딩이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이었을까요?
책에서 인용된 다리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해답은 그가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안도감. 그 안도감의 질적 차이에 있습니다.
안도감이요?
네, 닷컴붐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유행, 자본의 이동, 또 사람들의 변덕에 의해서 막 파도처럼 출렁이는 세계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은 완전 대박이 났다가 내일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불안정한 세계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붐을 다리오는 오히려 엄청난 소음으로 느꼈던 겁니다.
아, 소음이요? 뭔가 좀 피곤했겠네요.
네. 다리오에게 수학과 순수 물리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안을 주었습니다. 우주의 시작,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법칙,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변덕이나 주식시장의 폭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아, 불변의 법칙이니까.
그렇죠. 그는 세상에 단 하나의 객관적인 답이 존재한다는 그 단단하고 영구적인 과학적 진리에 깊이 이끌렸던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막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찾고 싶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그 부모님의 식탁에서 가르친 교육관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하죠.
네, 책에서도 그 부분을 꽤 강조하는데요. 가죽장인 아고지와 도서관 관리자 어머니가 두 남매에게 가르친 것은 시대의 유행을 타서 돈을 버는 그런 가벼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나요?
삶의 방향성이었죠. 세상의 불의를 외면하지 말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적 재능을 오직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말고 세상과 인류를 위해 더 넓게 쓰라는 아주 강한 도덕적 책임감이었습니다.
와, 세상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가르침 멋지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방구석에서 우주의 진리만 찾던 이 순수 물리학 소년이 결국 세상 밖으로 확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네, 슬슬 잠재력이 터지기 시작하죠.
명문 로엘 고등학교를 거쳐서 미국 물리 올림피아드 국가대표가 되고 또 기초과학의 성지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그러니까 칼텍으로 진학하면서 그의 재능이 완전히 폭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칼텍 시절은 다리오 아무데이라는 인물의 뇌구조를 형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죠?
여기서 그는 전설적인 물리학자인 톰브렐로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톰브렐로 교수는 학부 1학년 중에서 정말 극소수의 천재들만 따로 선발해서 피직스 11, 즉 물리학 11이라는 악명 높은 엘리트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아, 피직스 11?
네, 다리오가 바로 거기에 발탁이 된 겁니다.
잠깐만요. 아무리 천재들이 모인 칼텍이라지만 1학년 대상의 엘리트 수업이라면 뭔가 엄청나게 복잡한 방정식들을 칠판 한가득 적어놓고 그걸 밤새 증명하거나 막 달달 외우게 하는 그런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놀랍게도 그 반대였습니다. 저자인 김경진 변호사는 이 수업의 독특한 방식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반대였다고요?
네, 톰브렐로 교수는 학생들에게 공식을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공식을 안 줬다고요?
네, 대신에 아주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거대한 자연현상의 데이터를 그냥 툭 던져놓고 오직 학생 본인의 직관과 기초 원리만으로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게 만들었죠.
직관으로 물리 문제를 푼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네. 공식을 안 쓰면 대체 어떻게 답을 도출하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이었나요?
일명 페르미 추정이라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 현상을 관측했다고 치죠.
네.
그러면 거기에 관여하는 변수가 수만 가지는 좋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교육이라면 그 수만 가지 변수를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복잡한 수식을 가르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톰브렐로 교수는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변수 한두 개가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골라내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와, 수만 개 중에서요?
네. 예를 들어 질량과 속도, 이 두 가지만 딱 뽑아내서 거칠지만 아주 본질적인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는 훈련인 거죠. 압도적인 복잡성 속에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확 걷어내고 가장 단순한 패턴을 끄집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백 개의 톱니바퀴가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기계에서 자잘한 부품들은 무시해버리고 전체 기계를 돌리는 메인 모터 하나를 직관적으로 딱 찾아내는 거군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런데 이 압도적인 데이터와 복잡성 속에서 단순한 규칙을 찾아낸다는 개념? 이거 어디서 진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 딱 그 자체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저자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면서 거듭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아, 이게요?
네. 훗날 다리오 아무데이가 AI 분야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스케일링 법칙, 즉 무한히 복잡해 보이는 현상도 데이터와 연산량의 규모를 엄청나게 키우면 지능이 비약적으로 도약한다는 그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리를 꿰뚫어본 통찰력의 씨앗이 바로 이 칼텍 시절 톰 브렐로 교수의 수업에서 심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단순히 물리학을 배운 게 아니라 무질서한 세계를 해석하는 프레임워크 자체를 뇌에 아예 장착을 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바꾼 거죠.
그런데 이 칼텍 시절에 다리오가 물리학 이론 말고도 세상을 좀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면서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좀 의아했습니다.
아,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말씀이시군요.
네,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강행하던 때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당시 캠퍼스 밖은 막 반전 시위와 전쟁의 북소리로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었는데 켈텍 캠퍼스 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고 합니다.
다들 연구만 한 건가요?
네. 뛰어난 천재 학생들은 그저 문제집이나 실험실에만 얼굴을 파묻고 세계의 정치나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죽음에는 철저히 눈을 감고 있었죠.
엘리트주의적인 고립이네요.
그때 20살의 2학년생 다리오 아모데이가 학생신문 1면에 아주 도발적인 칼럼을 하나 씻습니다.
아, 그 칼럼 제목이 반전 시위, 대다수 학생은 세계 정치와 무관심하다 였죠. 3회 평가가 닐 포스트먼을 인용하면서 그 미래를 바꿀 거대한 힘을 가진 지식인들이 정작 캠퍼스 안에 기이한 말다툼이나 뭐 도넛 수급 문제 같은 아주 얄팍한 논쟁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맹렬하게 꾸짖었어요.
맞아요. 지식인의 도덕적 의무를 내던졌다고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좀 강하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아니, 이렇게 불꽃 튀는 명문을 썼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캠퍼스를 확 뒤집어 놓는 학생 운동의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고 사회운동가로 뛰쳐나가야 이야기 앞뒤가 맞잖아요.
보통은 그런 서사로 흐르죠.
그런데 다리오는 딱 이렇게 한번 목소리를 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연구실로 쏙 돌아가서 다시 수학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지식인의 아주 전형적인 입으로만 하는 현실참이 아닌가요?
약간 위선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주변에서 위선자라고 비판하지는 않았나요?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겉보기엔 그저 한번 화를 내고 다시 상아탑으로 도망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김경진 변호사의 분석을 자세히 따라가 보면 이 대목이야말로 다리오의 도덕적 철학이 가진 아주 특수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수성이요?
그는 애초에 직업적인 사회운동가가 되려 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즉 칼텍의 엘리트 집단이 도덕적 마비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환기시키는 것이 지식인의 의무라고 보았고요.
아, 경고음을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한 뒤에는 자신이 세상에 가장 큰 가치를 기여할 수 있는 본업, 즉 과학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궤도를 막 이탈한 게 아니라 자신이 세워든 도덕적 한계선 안에서 정확히 할 일을 딱 하고 본업으로 복귀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20살 청년의 단호한 태도는 23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엔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의 모습과 완벽한 평행이론을 이룹니다.
어떤 점에서 평행이론이죠?
책에서도 언급되듯이 훗날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 측에서 엔스트로픽의 AI인 클로드를 군사적 목적으로 제약 없이 좀 쓰게 해달라고 엄청난 압박과 요구를 해오거든요.
와, 펜타곤이요? 무서운 압박이었겠네요.
네, 그런데 다리오는 이를 아주 단호하게 잘라 거절합니다.
아, 기술과 지능이 아무리 막강해도 민주적 가치와 도덕적 통제라는 그 선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원칙이 놀랍게도 이미 20살 때 다 완성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칼텍에서 지적 또 도덕적 무기를 단단하게 단련한 다리오는 톰 브렐로 교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더 넓은 세계인 스탠퍼드 대학교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교수가 이 친구는 구보다 여기서 억지로 버티지 않게 보내주어야 한다 라고까지 극찬을 하면서요.
네. 다리오는 칼텍의 그 순수 물리학이 현실의 복잡한 생명이나 사회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더 넓은 시야에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더 큰 그림을 원했던 거군요.
그래서 스탠퍼드로 옮겨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거시적인 이론 물리학의 정점을 향해 막 달려갔고요. 2006년에는 스탠퍼드 물리학 학사를 거쳐서 마침내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와, 스탠퍼드에 이어서 프린스턴 박사과정이라니. 진짜 이대로라면 아인슈타인이나 파인만 같은 대단한 우주론자가 되는 건 완전 기정사실이었네요.
거의 탄탄대로였죠.
블랙홀의 원리나 시공간의 구조를 밝혀내는 그런 학자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 그가 평생 품어왔던 우주의 방정식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조용하고 치명적인 비극이 덮쳐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김경진 저자의 책 1장 내용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다리오가 프린스턴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무렵에 오래도록 희귀병을 알아오던 아버지 리카르도의 병세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것이죠.
아, 가족 장인이셨던 아버지요? 저는 진짜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다리오가 느꼈을 그 거대한 무력감이 너무 생생하게 훅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는 태초에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별들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계산할 수 있는 그 정교하고 너무나 우아한 우주론의 공식들이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런데 정작 병원 침대에 누워서 숨을 몰아쉬며 무너져가는 내 아버지의 몸속 세포 하나, 그 희귀병을 일으키는 단백질 하나를 고칠 방법이 내게는 전혀 없는 겁니다.
아, 그 절망감이 참, 더 이상 지적인 호기심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거죠.
과학의 속도는 곧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다리오는 이 씻을 수 없는 상실감을 겪으면서 자신의 학문적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머나먼 하늘을 향해 있던 망원경을 조용히 내려놓고 눈앞에 생명을 들여다보는 현미경으로 시선을 돌린 거군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는 우주를 연구하던 이론 물리학에서 생물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꿉니다.
생물 물리학이요?
네, 단백질 구조, 뇌과학, 그리고 인간지능의 근본 원리를 파헤치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것이죠.
거시적인 우주의 법칙에서 미시적인 뇌 신경망의 법칙으로 넘어간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이나 생물 물리학으로 전향한 것까지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푹 빠져있는 인공지능의 세계로까지 확 넘어가게 된 건가요? 의학이나 뇌과학만으로도 아버지를 앗아간 질병과 싸울 수 있지 않나요?
다리오가 생물물리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아주 냉혹한 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요?
생물학적 접근 방식만으로는 인간의 뇌와 지능의 비밀을 푸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렸던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단기간에 구하기에는 과학 발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더뎠죠.
아버지를 잃을 때 뼈저리게 느꼈던 그 속도의 한계가 또 발목을 잡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그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딥러닝 역사의 획을 그은 알렉스넷의 등장이었죠.
아, 알렉스넷. 2012년에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기존 기술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완전 박살내버렸던 그 전설적인 인공지능 모델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다리오는 알렉스넷이 적동하는 방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인공신경망에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량을 막 쏟아부었더니 기계가 스스로 패턴을 찾고 지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직접 목격한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이건 과거 칼텍 시절 톰브렐로 교수에게 배웠던 원리, 즉 압도적으로 무질서한 데이터 속에서 물리적 직관으로 단순한 규칙을 찾아내는 것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아, 그 피직스 11 수업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직접 쪼개서 연구하는 것보다 실리콘 칩 위에서 작동하는 인공신경망의 규모를 무지막지하게 키우는 것이 지능의 비밀을 푸는 훨씬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라는 걸 단번에 깨달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계의 지능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는 이 스케일링의 마법이야말로 인간 과학의 발전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여서 결국 질병을 정복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굳게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그는 안정적인 학계에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바이두를 거쳐서 구글 브레인이라는 산업계의 최전선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게 됩니다.
순수 물리학자가 본격적인 AI 개척자로 진화하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군요.
네. 김경진 변호사의 책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묘사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의 퍼즐이 이제야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닷컴 붐을 뭐 단순한 소음 취급하면서 우주의 진리만 줬던 샌프란시스코의 고집스러운 소년이 어떻게 AI 혁명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는지 말이죠.
서사가 참 깊죠.
그를 움직인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과학의 발전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아버지를 속절없이 잃어야 했던 그 뼈저린 무력감, 그리고 그 속도를 인공지능으로 가속시켜서 다시는 인류에게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아주 처절한 사명감이었네요.
네, 김경진 변호사의 저서 제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탈리아계 가죽장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손으로 가치를 만든다는 철학, 그리고 칼텍에서 벼려낸 차가운 도덕적 책임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상실이라는 비극이 하나로 융합되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한 위대한 과학자를 만들어낸 이 장대한 서사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기원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글쎄요, 왜일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또 업무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클로드가 바로 이 사람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네, 실생활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죠.
단순히 트렌드에 편승해서 코딩을 배운 흔한 실리콘밸리의 테크브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과학의 속도를 미친 듯이 높이겠다는 절박함과 동시에 압도적인 지능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뼛속 깊이 새긴 물리학자가 설계했다는 사실.
그게 차이를 만드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클로드가 그리고 엔스로픽에 만들어갈 AI의 미래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어떻게 다를지를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100번 동의합니다. 이 기원의 차이는 결국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로 직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의 지적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툭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다리오 아모데이의 인생 궤도를 완전히 비틀어버린 것은 유한한 인간의 한계와 너무나 느린 과학 앞에서 느꼈던 뼈아픈 상실감이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그는 지금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기계를 만들고 있죠. 만약 그가 만들고 있는 이 초지능 AI가 마침내 완성되는 날이 온다면 과연 그 기계는 다리오의 간절한 염원대로 우리 인류의 가장 깊은 질병과 슬픔을 치유해주는 따뜻한 은인이 될까요?
바라는 바는 그렇겠죠.
아니면 거대한 플라스크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는 영영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린 연쇄반응처럼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을 또다시 만들어낼까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이네요.
가장 순수한 물리학적 호기심이 가장 치열하고 위험한 인류의 생존 게임으로 탈바꿈하니 경이로운 지점을 돌아보시면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실이나 아주 작은 방향전환이 어떤 거대한 연쇄반응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